지난 몇 해 동안 이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을 같이 몇몇 선데이 모닝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함께 그 마태복음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6시쯤부터 제 9시까지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치셨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심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 이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부터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좀 특이한 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순교자의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교회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의 저자 헬무 티엘레크는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혹독한 고립 속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울부짖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을 경배할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마지막 장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좌절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존 월보든 박사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의 그 어떠한 사건도 결코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초월적 의미와 동등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른 위대한 사역들이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물질적 세상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등등 하지만 그 어떠한 사건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와 같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이로운 죽음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 하나인 무한함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문자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견해로서 이에 따라 주님의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복 혹은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구절은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본문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마태, 그리고 마가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각자 그들의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적이 없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것은 해골의 의미를 가진 골고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레위기 4장 1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에 속죄제물로 수송아지가 바쳐지던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6시간을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비추고 있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즉 계획하심,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람들과 사단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것을 성공하였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구원의 사역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것은 또한 목적이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끝마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완벽히 성취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고통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두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예언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으로도 완벽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이나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등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에 관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 존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은 없었을 것이고 그 뜻은 우리의 구원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역시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분과 함께할 우리의 영생에 관한 소망조차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울부짖음과 함께 왔습니다. 그 울부짖음의 의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기록이 조금 다름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쓰인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는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로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둘 다 사용되기에 그 표현법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 의미는 둘 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버리다 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가장 직설적이고 솔직한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고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치러야 할 그 분리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경험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아담과 이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고통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남기신 일곱 개의 말씀 중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가상 7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말씀에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 중간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기록을 170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시기에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매우 주저하고 꺼려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던 어떤 개인에 관한 기록을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고 기도하실 때 언제나 나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부른 횟수는 2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신 유일한 예외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심판관과 심판을 받는 관계로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셨던 기도는 우리의 깊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아서 W. 핑크는 그의 저서 가상칠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외침이었지만 불신의 외침은 아니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반항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시련과 비극적 사건을 경험할 때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불신앙의 목소리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을 잊고 버리신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바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십자가 처형을 보러 온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을 보면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즉 나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을 엘리야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죽음당하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성경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살해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의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떠나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자발적인 죽으심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통해 유추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며 죄의 대가를 담당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렸던 죄를 지은 자들은 순결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데려와 자신이 데려온 동물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자백하며 그 동물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담당시킵니다. 그 후 제사장은 희생의 짐승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속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순결한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신성한 비밀이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있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발성은 그 죽음 안에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셨을까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참 믿기 어려운 답입니다. 그가 겪으셨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레빈 웩스는 자신의 저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혹하는 것처럼 들리겠거니 실제로 그 사실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의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복수심에 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개를 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면서도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중대성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방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과 제목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까지 이해하고자 할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보고 배워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신학적, 성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주 예수님의 주장과 성경 스스로가 매우 분명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인류 구원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소망이라는 것이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은 종교통합을 지지하는 단체와 종교적 화합을 이루려는 활동들과 반대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이집트 종교 지도자는 미국의 시사 잡지 중 하나인 뉴스위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라라 부르든지 유대인들이 그분을 여호와라 부르든지 또는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든지 그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무슬림의 알라가 지닌 성품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생각들,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 안에 두 번째 위격이신 육체를 가지시고 한 번 죽으셨던 그분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아마 유대 종교 속의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단코 그리고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종류의 종교인 것인가요?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의제기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하시느니라. 그러자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매우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라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사실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오직 그들 종교 안에서의 성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19절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성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곳에 진정한 성서적 하나님의 종교와 믿음은 없단 말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와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도리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믿는 바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교 안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성경 속에 보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종교 안에서 주장하는 유대교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안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주장하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 여호와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주의 깊게 그 뜻을 살펴보고 또 다시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바는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아버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두 지니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거부되고 도전받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2서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의 그 조언은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들에게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그들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정통성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모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명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육체를 지니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하나님이자 사람이셨던 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을 매우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첫 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런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종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운동, 종교 통합의 운동은 그것은 적그리스도 운동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형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분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모든 사실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셨다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좀 더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또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